것도 없고 참 세상에서 보기에는 참 미련한 삶을 살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그저 이 자리에서 그분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저는 어릴 때 잠깐 친구 따라 교회를 간 적이 있습니다. 중학교 한 1학년 때. 그리고 나서 28살까지 교회를 안 다녔습니다. 중간에 이제 성인이 됐을 때, 그때 이제 한참 세상적으로 놀 때, 좌우명이 소주 한잔 못하는 사람하고는 대화도 하지 말자. 그런 사람은 인생을 모른다. 이제 그런 것들이 좌우명이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친구들을 만나면 저녁 술을 먹고 해장 술을 마시고 이런 것들이 삶의 일부분이었습니다. 저희 아내를 만나면서 큰 애를 낳는데 큰 애가 태어났는데 애를 교육을 시켜야 되잖아요. 부모로서. 근데 다른 학교 교육은 둘째치고 인성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인성 교육을 어디서 시키면 가장 잘 시킬 수 있을까? 그 고민을 하다가 그때 제 머리에 스치는 게 교회 생각이 나더라고요. 어릴 때 다녔던 그 교회. 근데 그 교회 다닐 때 전도사님이었었는데 그분은 항상 좋은 말만 하고 우리가 가면 항상 편견 없이 대해주고 그런 분이었어요. 젊은 전도사님이었는데 그분이 이렇게 생각이 나면서 아, 교회에 가면 다른 거 모르는데 인성 교육은 되겠다. 그런 마음을 먹고 이제 아내한테 제가 얘기를 해서 교회에 가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는 한 번도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인데 그 이제 자녀 교육 때문에 따라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는데 일요일이 되면 그때 한 제가 알기로는 7시 예배가 있었습니다. 첫 예배가. 그 7시 예배를 드리고 8시에는 뭐 조기 잡으러 이렇게 가고. 네, 그래서 그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니고 단지 그냥 종교 생활을 그렇게 해왔었습니다. 그러다가 직장 때문에 이제 수원에 오게 됐는데 어느 날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5주 동안. 새신자반이라고 이제 성경 공부를 하는데 그때 저는 제가 교회에 그렇게 다녔지만 처음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왜 예수님이 나에게 필요한지 그때 처음 알게 됐습니다. 그 공부를 통해서. 그러면서 5주 동안 공부를 하면서 마지막 공부를 마칠 때한 가지 이제 다짐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약속 다짐하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하고 그걸 지키는 게 있는데 그때 제가 새벽 기도를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이제 새벽 기도를 나가게 됐습니다. 새벽 기도를 나가면서 계속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저에게 공급이 되기 시작했고 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느 날은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 찾게 된그 시기에 또 예수님에 대한 공부 한 12주간의 그런 공부를 통해서 계속해서 예수님을 간절히 한 특별 새벽 기도를 하면서 그렇게 부르짖었습니다. 아, 정말 만나고 싶습니다, 예수님. 예수님을 정말 만나고 제가 정말 예수님을 만나서 정말 기절하는 한이 있더라도 진짜 만나길 원합니다. 강력하게 만나길 소원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집회를 할때그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근데 저는 그때까지 제가 죄인인지 몰랐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니까 저의 죄성이 다 드러나더라고요. 빛 대신 그분이 오시니까 제 어둠의 생활들이 다 죄였다는 게 깨달아졌습니다. 가정에 잘못한 거, 그냥 남자는 돈만 벌어다 주면 되지 않냐. 자녀들 챙기지 않고 아내에게도 그렇게 잘해주지 못했다는 게 그때 깨달아졌습니다. 또술 마시고 또 음행했던 것들, 그런 생각을 품었던 것들. 참 지저분한 놈이구나. 너참 쓰레기 같은 놈이었구나. 세상에서 별로 쓸모없고 가치 없는 놈이었구나. 그런 것이 깨달아졌습니다. 그리고 회개했습니다. 너무나 내 자신이 더럽고 내 자신이 죄인이란 것이 참 통곡으로서 하나님 앞에 많이 회개했습니다. 그렇게 회개하고 난 다음에 감사의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참이 더러운 죄인을 이렇게 만나 주시고 새롭게 제 마음을 고쳐 주시니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날에는 가치관이 바뀌었어요. 그때까지는 제가 참 세상의 것을 많이 추구하고 세상 반, 교회 반 이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그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제가 죄인임을 깨닫고 그 다음 날부터는 세상이 틀려 보이더라고요. 나무들이 다 춤추고 노래하고 있고 새벽 기도를 갔다 오는데 그렇게 기쁘고 하늘을 떠다니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났는데 그때부터 제 마음에는 이거 이상한데? 말씀이 안 맞는데? 성장이 멈춘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목사님 삶이 저게 아닌데? 왜 성도들은 이렇게밖에 못하지? 말씀은 이게 아닌데? 누구나 다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하는데, 말씀이 정작 말하고 있는 것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의심이 들었고, 항상 진리를 찾기 위해서, 영적인 그 목사님들을 찾아 인터넷 쇼핑을 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저는 계속해서, 예수님을 향한 제 마음이 계속해서 타올랐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이제 이건 횟집하고 맞지 않는다. 이건 그때는 제가 일요일을 이제 안식일로 준수하고 있었기 때문에 일요일을 지킬 수 있는 직업을 찾자. 그래서 횟집을 그만뒀습니다. 친구한테 넘겨주고 일요일 날 일한 데를 무조건 이렇게 찾아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또 일요일 날 일하는 데 들어가니까 토요일 날 조금 빨리 끝나야 이 하나님께 좀 봉사를 할수 있는데 그게 안 되니까 또 토요일 날좀 빨리 끝나는 데를 또 찾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찬양하길 원하고 또 봉사하길 원해서 그런 직업들을 찾아 헤맸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나는 더 이상 안 되겠다.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강하게 들고 항상 하나님께 저를 써주십시오 하는 그런 기도를 드렸기 때문에 그때 제가 결심하고 이제 야간 신학교를 가게 됐습니다. 근데 우리 아이들이 셋이었습니다. 셋이었고, 우리 아내가 또 임신을 했었고, 그런 상황에서 신학교 가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들이 아내가 수긍을 하고 또 목사님께서 또 말씀을 하고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이런 섭리 속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교회 이제 일을 하면서 야간 신학교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참 야간 신학교 다니면서 회의가 너무 드는 게, 안 배워도 될것 같은, 뭐, 철학들을 소중히 생각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나는 저게 맞지 않는 것 같다. 철학을 왜 성경하고 맞지도 않는 걸 저렇게 배우나. 의심이 너무 많이 품었고, 또,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 교수님들하고, 좀, 이렇게, 말도 오고 가고 했었습니다. 그러는 도중에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성경의 예언들 8, 9편을 보게 됐습니다. 어느 날 제가 보려고 들어간 게 아니고 그냥 유튜브 검색을 했는데 찬양이나 이런 걸 이제 자주 들었는데 어느 날 뭐, 추락하는 미국, 그 제목에 마음이 쏠려서 그걸 클릭을 했습니다. 그때 처음 그이 세상 돌아가는 게 어떻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때.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성경의 말씀들을 계속해서 1편부터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걸 반복해서 들었는데, 야,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있나? 내가 생전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그런 말씀들이었습니다. 성경하고 너무 맞아떨어졌고, 하나도 틀린 게 없었습니다. 저는, 이야, 이게 진리구나. 제 마음에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성경의 말씀들을 듣고, 그 다음에 SOS 그 TV.net 거기에 이제 들어가게 됐습니다. 불과 그게 제가 작년 5월 달에 처음 접했는데, 한 2주 만에 사이트를 들어갔습니다. 사이트를 들어가고, 거기서 안식일을 보게 됐습니다. 안식일을 보게 됐는데, 제가 2주 만에 들었던 모든 것들이 다 성경하고 맞았기 때문에, 안식일 진리를 보는데, 아, 이게 상황이 이렇게 됐네? 역사적인 사건이 이렇네? 아, 안식일이 맞구나. 거기서 안식일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몇주 후에 전화를 드렸습니다. 아, 이렇게 해서 알게 됐는데, 안식일을 지키고 싶다. 근데 안식일을 지키는 혹시 방법이나 그런 것들 좀 알려줄 수 있냐. 그래서 이제 뭐 선교사님을 소개시켜주고, 그렇게 통화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님을, 만나기로 이제 약속을 하고, 5월 셋째 주인가? 선교사님을 만나기로 약속을 하고, 이제 그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제 어린이집에서 소풍을 가게 됐는데, 견학을 가게 됐는데, 서울대공원으로 견학을 가게 됐었습니다. 그때 근데 우리 교회 전도사님, 젊은 전도사님이 계셨는데, 그 전도사님이 이제 차가 부족하기 때문에 교회차로 함께 이렇게 떠나는 그런 계획이 잡혔었습니다. 그때 이제 새 차가 떠났는데 전도사님은 거기 가는 김에 가족과 함께 놀고 온다고 아들하고 딸하고 그 사모님하고 다 같이 이렇게 갔습니다. 근데 그날 제 실수로 주차하는 중에 전도사님 아들이 깔리게 됩니다. 앞바퀴에. 그래서 병원으로 바로 이송하는 중에 전도사님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수요일날 우리 김기수 선교사님 만나기로 했는데 화요일날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일이 일어나서 참으로 죄인 같은 제 마음이 어쩔 줄 몰랐습니다. 그 사건이 해결되는 3개월 동안 8월 말까지 그 사건으로 인한 제 마음은 참 교회 가도 얼굴 둘 곳이 없고 우리 전도사님 보기도 그렇고 참 많은 고통이 있었던 그 3개월 기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 마음에 깨달은 것이 있었는데 참 제가 이기주의적이었다는 걸 그때 알았습니다. 저는 그 사건을 통해서 남의 아픔을 조금이나마 알게 되었습니다. 상대편의 그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사건이 잘 마무리되고 그 3개월이 지난 후에 모든 사건이 종료되었을 때 그때 제 마음이 조금 편해지더라고요. 근데 계속 이제 한 곳에서 우리 전도사님하고 사역을 하니까 참 복이 아니게 제가 죄인이고 볼 때마다 제 마음이 안 좋았고 아마 전도사님도 그랬을 겁니다. 그 사건이 있고 난 뒤에 이제 10월 달에 우리 9월 달에 선교사님을 만나기로 했습니다. 10월 달에 그때가 추석 지나고 바로인데 그때 이제 선교사님을 만나기로 했는데 그때 참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집니다. 내가 이 진리를 만나고 안식일을 지키고자 하고 또 이 진리를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제 순종을 보고 뭐 사단이 놀랬나요? 아주 제게 큰 시련들을 갖다 주더라고요. 근데 우리 아내가 제 아내가 예전하고 너무 다른 느낌을 받았는데 바람을 핀 게 저한테 잡혔습니다. 그게 목격이 돼서 제 아내한테 추궁을 했죠. 당신 이런 문자가 오고 이런 걸 내가 봤다. 도대체 이게 뭐냐? 우리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그 옥신각신하면서 털어놔라. 솔직하게 털어놓고 만약에 당신이 솔직하게 털어놓고 다시는 안 만나고 정리한다면 나는 괜찮다. 나는 용서할 마음이 있고 다시 살 용의가 있다. 우리 아내가 제 전 아내가 예전에 나 만나기 전에 만났던 남자라고 하더라고요. 계속해서 만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걸 잊기 위해서 자신이 교회에도 열심히 나가고 신앙생활도 해봤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아마 만날 수밖에 없다고 제게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 청청벽력 같은 그 말을 듣고 참 담담했습니다. 아무 생각이 안 나고 한 일주일 동안 밥이 안 넘어갔습니다. 그때 나는 밥이 안 넘어간다는 그 사람들의 그 마음을 이해하겠더라고요. 돌같이 씹히고 도저히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사건이, 그래서 저는 회유하기 위해서 아내를 다시 돌아오게끔 하기 위해서 많이 얘기도 하고 또 부탁도 하고 했지만 아내는 그 말을 할때 이미 이혼할 것을 전제로 하고 말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3개월을 뭐 기간을 조정하는 기간을 두고 이혼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그 3개월 동안도 나에게는 참 고통스러운 나날이었습니다. 저는 뭐 헤어진다는 생각을 한 번도 안 했었고, 또 우리 애들이 4명이나 있는데, 그 아이들과 헤어진다는 생각도 한 번도 못 해봤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그런 사건이 닥치는데, 참 마음이 너무나 아팠습니다. 그리고 또, 이 진리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했고, 또, 이 아내가 이 진리를 나에게서 회유시키기 위해서 상담을 함께 간 적도 있습니다. 이건 이단이다. 아내는 나를, 뭐, 애들이 있는 데서도 그랬습니다. 니네 아빠 이단 다닌다. 니네 아빠랑 성경 공부하지 마라. 예수님 말하지 마라. 근데 저한테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내가 이 진리를 안 만큼 그 진리를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포기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 진리이기 때문에. 매일 그 고통과 슬픔 속에서 기도와 말씀밖에 없었습니다. 정말로 24시간 중에 자는 시간도 이어폰을 끼고 목사님 말씀을 듣고 그거밖에 나한테 위안이 없었습니다. 정말 그몇 개월 동안 매일 그냥 말씀 듣고 기도하고 그거밖에 위안이 안 되더라고요. 오직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참그 날들을 견뎠습니다. 1월부터 이렇게 제가 집에서 나오게 됐습니다. 우리 식구가 8명이 살았었거든요. 근데 혼자 떨어지니까 외롭더라고요. 그때도 진리밖에 없더라고요. 나를 지탱해 줄수 있는 건, 나 그게 아니었으면 전 아마 견디지 못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생애의 빛을 통해서 제가 안식일을 결정하고 나갔습니다. 그 고통들이 나에게 올때 제가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참 이해하기 힘든데 왜 이런 고통이 나에게 주어졌을까? 하나님께서 왜 이런 고통을 나에게 허락하실까?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것을 주길 원하고 또내 영혼이 잘 되길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분께서 그런 일을 허락하셨다는 것은 내 영혼을 살리기 위함을 저는 믿습니다. 참 진리를 받아들이고 그 진리대로 살고자 했을 때 그때부터 사실 지금까지 얼마 전까지 참 마음이 참 평안하지만 또 외로움과 고독 또 쓸쓸함들이 참 많았습니다. 이런 고통들을 통해서 제 자신이 참 많이 하나님 앞에 진실된 사람이 된 것 같습니다. 가식 아니면은 교만함 아니면은 죄성들 이런 것들이 깎이고 다듬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고통은 그 영혼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게 절실히 느껴집니다. 우리 삶에 고통이 없으면 그 사람이 성장이 없고 예. 또 자신이 고통을 안 당해봤으면 뭐 다른 사람을 도와줄 때 그것이 이론밖에 되지 않지 않습니까? 네. 하나님께서는 제 삶의 그런 어떤 고난을 통해서 분명히 일할 것이 있다는 확신을 줍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지금은 제 마음은 참 평안합니다. 제 마음은 평안하고 비록 제가 가정이 깨어지고 지금 제가 혼자 살고 또 그런 모든 사건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사건들이 많이 있었지만 한 번도 이 진리를 버린다거나 뒤로 물러선 적이 없었습니다. 결코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 진리이기 때문에. 결단코 이 진리를 저는 알았기 때문에 이 빛을 봤기 때문에 그걸 거부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진리를 통해서 굴복을 더욱더 알게 됐고 또 하나님께서 요즘은 저를 거제도에 보내셨는데 왜 거제도에 보냈는지 제가 어느 날은 딱 떠오르는 게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너는 내가 이혼도 허락했고 너 혼자 있게 했는데 너는 뭐하니 지금? 너 자신에 있어서 지금이 가장 하나님께 헌신할 날이 아니냐? 너는 이제 자유하잖아. 그러면 100% 헌신해야지.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그 뜻을 알았습니다. 온전히 드릴 것을 다짐했습니다. 참 그러면서 요즘은 간절히 느껴지는 게 양다리 걸친 게 그렇게 힘든 거구나. 야, 양다리 걸치지 마십시오. 100% 아버지께 드리면 그 마음은 기쁨과 평안이 넘칩니다. 우리가 마음을 나눈다면은 너무나 힘듭니다. 예, 고민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100% 바치면 기도할 일도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 됩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너무나 간증들이 우리는 다 똑같지 않습니까? 조금 이 사건만 틀리지. 다 같은 간증 아닙니까? 예. 근데 참 이 진리를 이렇게 만나고 같이 천성을 향해 가는 우리 형제 자매들을 볼 때마다 저는 혼자가 아니구나. 예. 너무나 많은 자매들도 얻었고 형제들도 얻었고 이런 것들이 제 마음에 믿음으로 생기게 됐습니다.